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고사성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선종외시라는 말인데요. 듣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전국시대 연나라에 소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소왕. 이분이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재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 밑에 자기 이제 스승이 자기가 왕자일 때부터 자기를 도와준 스승이 있으니까 이분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재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의 이름이 곽외라는 사람이었어요. 곽외.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임금님을 보고 임금님 먼저 외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외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선종외시입니다. 외. 외라는 사람. 저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는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임금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대접해가지고 굉장히 높여주고 대접해줬다 하면은 전국에 전 중국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과거에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저렇게 대우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면 얼마나 더 대접을 잘해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리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리를 하루에 달릴 수 있는 대단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사오라고 임금님이 천리마를 구해오면 천금을 주겠다 하고 광고를 냈더니 이제 미션을 줘가지고 신하들을 내보냈는데 한 명이 천리마 그 시체 뼈다귀를 들고 온 거예요. 천금을 주고. 그래서 임금님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내가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지 천리마 뼈를 사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천리마 뼈도 천금을 주고 사는데 그러면 천리마 가진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이 소문 들으면. 그러니까 과연 그 해가 가기 전에 천리마가 10마리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모여오게 될 것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분을 제대로 대접해줬는데 과연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세계적인 그때 당시에 중국의 최고 인재들이 막 계속 모여든 거죠.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 지금도 벌써 재미 없어 하시는 표정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참 별 볼 일 없는 메신저가 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앞으로 오시라 뭐 가운데로 모여라 이런 얘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설 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무슨 구차하게 앞으로 와주십시오 메시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자존심 없는 사람 아닙니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겠지. 저는 그런 마인드는 매사.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듣기 힘들다 뒤에서 나는 졸아야 되겠다 뒤에서 나는 휴대폰 만져야지 하신 분들이 뒤에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란 말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하잖아요. 오후 예배 설교를. 그때는 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뭐 뒤에 계시든 옆에 계시든 뭐 6층에 계시든 지하에 계시든 뭐 어디든지 계십시오. 상관없는데 다른 목사님들 서실 때는 가운데로 그리고 앞으로 모여주세요. 가능하면은 옆에 두 줄, 우리 총 네 줄 있잖아요. 이 네 줄 중에서 옆에 두 줄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사람 꽉 찼을 때는 채우고 사람 더 적었을 때는 여기 가운데부터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때 아니면 잔소리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초등 렘넌트들, 중고등 렘넌트들, 대학 렘넌트들이 저쪽 창가 쪽으로 많이 앉아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돌아다니면서 막 다 뺏기도 하고 뭐 정신 차리고 앞으로 가라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는 안 하거든요. 아예 뒤를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또 눈 뜨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쳐다보면 또 딴짓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예배를 오해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예배가 이런 게 아닌데, 복음이 이런 게 아닌데, 이 정도 능력 없지 않은데. 지금 뭐 그 벌써 이제 눈치를 빨리 채시고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장 최정우 목사님께서도 바깥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제가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그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설 때는 뭐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 목사님 서시거나 김 목사님 서시거나 하실 때는 꼭 앞으로 바짝바짝 당겨서 앉아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메시지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누가 와서 메시지 하는데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날마다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평상시 예배 성공, 평상시 말씀 흐름 따라가는 그 영적인 일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때를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했습니다. 지금 서론 읽고 있죠. 그죠? 제목에 이렇게 그 서론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냐? 기도에 바른 제목이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때는 따로 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빠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때와 바른 때와 바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적절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응답이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 응답이 오는 때가 뭐였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론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나한테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규례가 나한테 어떻게 확정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처음 저는 전도운동 시작할 때 중학교 3학년 마칠 때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처음 전도운동 시작할 때부터 결단하고 붙잡았던 게 전도가 다다라는 거였습니다. 전도가 다다. 내 인생은 오직 전도. 그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저는 그때부터 결단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별것 없지만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전도가 다다.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평가할 때 전도로 평가합니다. 모든 걸 판단할 때 전도의 유익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봅니다. 우리 그 성탄절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오늘 그 4시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그 현장 가는 거 좀 빼주면 안 되겠냐. 현장 전도 가는 거 빼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현장과 멀어지면 끝장이다. 분위기가 현장 전도하고 멀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연습을 하는 거 다 중요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사정이 생기면 일이 생기면 중단할 수 있는 전도다. 그렇게 되면 지속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속해야 그게 지속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에 방향이 맞아져야 돼요. 우리 마인드가 그런 전도 때문에 전도가 다다고 딱 돼 있어서 세팅이 돼 있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저는 다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전도가 다 안 돼요. 지금까지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옆에서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전도가 다다. 근데 그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가 다더라고요. 기도가 내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내가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며 기도의 응답 속에서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느냐. 이것은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내고 실천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특별한 때.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모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없거든요. 두 개 말고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오늘 주일 메시지인데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합해서 모든 사람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표 타임도 둘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상시와 평상시가 아닌 때. 그렇잖아요. 뻔하죠. 그럼 이 두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것이냐. 첫 번째요. 평상시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규례가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내가 기도되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따라서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기도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 받는데 올인해가지고 생명 걸고 들어갔으면 그 속에서 일주일의 기도는 응답으로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완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그래서 나만 혼자서 쫙 떠들고 가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한다. 엄마하고 대화를 한다. 할 때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래가지고 질문하면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뭐가 필요해요. 뭐가 언제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엄마 빨리 밥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이제 문제집을 사야 되고 책을 사야 되니까 현금 3만 7천 원이 필요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용건 다 했으니 저는 용물을 다 봤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끝 하고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통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절반만 한다니까요. 주로. 바바바바바바밤 주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가 필요하오니 저 악한 인간의 마음 심보를 고쳐주시고 막 길 가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원수 갚는 기도 막 실컷 해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절대 안 들어. 귀는 싹 닫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라면은 내가 아뢰는 것 포함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거 제대로 들으면 사실은 그 속에서 나머지 것들이 다 나와요. 아,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인이 보인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방향이 보여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는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나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단호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승부 본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검승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진검승부, 신캔쇼부 해가지고 진짜 날이 시퍼렇게 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받아가지고 간다. 긴장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합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가지고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멍하게 있어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고양시킨다 그런 얘기가, 흥분시킨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붙잡아져서 천명이 발견되고 사명이 발견되고 소명이 발견돼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그죠? 근데 그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게 됩니다. 그 긴장감 없으니까. 졸 수 있는 이유는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젯밤에 밤샘 늦게까지 뭘 일하느라고. 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지.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와가지고 딱 주일날 와가지고 막 메시지 들으니까 쉬어야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면서 막 들어간다니까요. 말씀 받을 때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확인한다면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배 성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가이드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문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 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점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예언하는 은사 받은 분, 방언하고 투시하는 은사를 받은 분.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잘 몰라요. 신비주의를 잘 모르더라고요. 신비주의가 뭔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봤잖아요. 딱 헌금봉투 내놓으면 이거 보고 이름 딱 보면서 이분은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준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령해가지고 막 그 권사님한테 미래를 알아맞추러 간다고 막 줄줄이 사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귀신 들려서 하는지 성령 역사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 말씀은 모든 사건 일에 대한 지침서가 됩니다. 가이드가 되고 매뉴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궁금하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그 1997년쯤이었어요. 97년에 핵심 메시지 한참 듣는데 메시지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대로 가면 나라 위기 온다. 왜? 우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아닙니까? 95년, 그 김영삼 대통령 말년이었죠. 1995년, 96년에 그 대구의 동화사의 통일대불이라고 막 몇십 미터짜리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곳곳에 불상들이 막 문화로 돼가지고 막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권리 붐이 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상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재앙 올 수밖에 없다는데 실제로 막 95년도 막 계속 재앙 왔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뭐 그다음 사건 뭐 일어나고 성수대교 나오고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나오고 굉장히 우리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는데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이 우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에 뭐가 나왔냐면 앞으로 위기 온다 이렇게 되면 경제 위기 온다 이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해 연말에 경제위기 IMF 와버렸잖아요. 근데 IMF 오고 나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 시대 메시지가 딱 선포됐어요. 전도 팀 사역, 전도 캠프 시대. IMF 때문에 다 허리 졸라매는데 다락방 요원들은 전도 캠프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로 전국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거기에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 정말로. 그것 그 흐름을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한국 경제를 또 회복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1년 반 만에 IMF 졸업하고 그때 체질 개선한 덕분에 기업들이 힘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체질 개선해야 될 때지만 메시지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흐름과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대로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가시는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시대의 흐름, 경제 흐름, 문화 흐름, 사회 흐름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분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허투루게 안 듣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진짜 트렌드, 경제 트렌드를 찾아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하시는 산업선교 하시는 분 중에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산업선교 메시지, 자유교회 강단 메시지 들을 때 노트를 두 개 놓고 필기한답니다. 하나는 메시지 핀, 하나는 메시지 노트고 하나는 사업 아이템 노트. 메시지 듣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미래에 대한 방향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사업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거기서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일꾼 되려면 미래에 보는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말씀은 이 땅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세상에 어느 책도, 어떤 교재도, 교과서도, 철학서도, 어떤 규범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기도는요, 예배 시에 또 매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중얼중얼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 수준이다. 불신자들 수준이다.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많이 말을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버리면 그 순간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버리면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버리면 말씀 듣는 이 시간의 기도의 응답은 현장에 미리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유목사님 말씀,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생각 바꾸는 게 기도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면 갈수록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고정하기만 했는데 그 속에서 방향이 나와지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예배 기도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예배 기도부터 성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순서를 전부 기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순서에는 전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순서 속에 전부 전도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있는, 숨겨져 있는 복음과 전도를 여러분 찾아내보세요. 계속 집요하게 끄집어내시고 찾아보세요. 아, 이게 이렇게 복음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질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영적인 부분에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과거 문제가 치유됩니다. 감사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지만 교독문 할 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교독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귀를 그냥 양쪽으로 싸대기를 따는 거예요. 사단의 뺨따구를 주위에 사회자가 한번 쫙 때리면은 반대쪽으로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쫙쫙 때리는 거예요. 이게 교독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근데 의미를 알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 찾아내서 읽으면요, 그 시간 자체가 복음 누리면서 영적인 힘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은혜 받냐 못 받냐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럼 힘을 빡빡 줘란 말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단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팁입니다. 팁. 교독문 하실 때 어떻게 누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뮤지컬 배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교독문 해보라고. 제가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뮤지컬 배우처럼 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팁을 드리면요. 그 톤을 살짝 높이시면 돼요. 톤을. 목소리 톤을.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뭐 밥 잘 먹었냐? 왜 자고 있어? 왜 찬열아? 오늘 어젯밤에 뭐 했니?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톤이 낮단 말이에요. 뮤지컬 배우들 뭔가 대사를 한다, 연기를 한다 할 때는 톤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대사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톤이 높아져야 돼.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 뭐 이래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 뭐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안 살아요. 그죠? 그래서 톤을 좀 높이세요. 그리고 말끝을 살짝 올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끝을. 그래서 국어책 읽듯이 가면은 이게 끝이 쫙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면은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흥이 안 살아요. 힘이 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고 같은 낮추면 안 되고 평상시 문장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말할 때는 끝에 가서 밥 잘 먹었다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냥 밥을 잘 먹었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나름대로의 팁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막 늦게 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늦게 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늦게 한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막 그 렘넌트들 말로 오글오글거린다. 손 너무 늦게 해가지고 막 소름 돋아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고난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강요한 목사님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인사하십시다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주여. 뭐 이러면서 막 제발 저는 그런 거 안 시키거든요. 제가 숨이 막혀. 뭐 좀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강 목사님 결혼을 일찍 하시고 저는 결혼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뭐 사람마다 성격 있고 캐릭터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 자기 캐릭터 버리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격 버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 다 쓰신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저 같은 사람 늦게 한 거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지 이래가지고 저는 인사 받는 것도 민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렘넌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메시지 다 끝나고 내려가거든 절대 인사하지 마라. 박수 받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민망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무슨 사람한테 박수 치냐 이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페스티벌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성격, 체질, 캐릭터 상관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평상시에 찾아내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 순서를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에 대한 방향과 답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의 응답이 다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마다 피곤하다 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졸린다. 어쩌다 한 번씩 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피곤하다 하는 분은 일단 결단을 하고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천하 없어도. 일찍 잤는데도 졸린다 하시는 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앞에 앉으시면 돼요. 제일 앞에 앉아서도 졸린다 그러면은 앞에 서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 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많은데 조는 것을 두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졸리면 졸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해도 졸리는 건 졸립니다. 천만 대군보다 눈꺼풀이 더 무겁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안 졸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투쟁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우리는 그게 별로 없다니까요. 아이고 주께서 잠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네. 뭐 이러면서 막 오늘 메시지 안 들어도 되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수면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무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데 필요하시면 커피 들고 들어오십시오. 필요하시면. 청소하시는 분들 싫어하시지만 필요하시면은 초콜릿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씹으세요. 사탕 같은 거 갖고 와서 씹으세요. 졸지 않고 예배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랬더니 또 뭘 어떠냐면은 애들이 어떠냐면은 그 막 주로 청년들이 그런데 이랬더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들어와. 왜냐? 커피 사들고 들어온다고. 무슨 또 가가지고 커피 아메리카노 얼마나 귀한 걸 드시겠다고. 이래가지고 싹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주기도문송할 때 이래가지고 들고 들어오네. 말도 안 되죠. 예배 성공하게 해서 하는 건데 거꾸로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수준 있게 해가지고 홀짝홀짝 하면서 나에게는 저기 콜롬비아에서 온 원두가 필요해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기능이에요. 저는 커피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저 오해하던데 제가 맨날 커피 마시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커피 싫어합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커피 싫어하고 아메리카노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쓴 걸 왜 먹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먹어보니 한약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 커 알못이라서 그렇습니다. 커피를 몰라서 커피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서 그래요. 우리 최 목사님은 커피를 되게 수준 있게 드시거든요. 직접 싸서 이렇게 딱 교육자가 있다 하나씩 나눠주시면 모든 교육자들 은혜롭게 성찬 주에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시는데 저 혼자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 이래가지고 커피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갖다 놓고 계속 들이키느냐? 카페인이 들어가가지고 졸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이거 싸운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다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의 메시지다. 이래가지고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이렇게 했으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집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명상하고 다릅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상하고 다릅니다. 관상은 사람 얼굴 보는 말이 아니고 요즘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라고.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명상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영성 개발한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래. 근데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같은데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요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뉴에이지 사상이고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관상기도. 명상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묵상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일치시킨다. 이게 관상이거든요. 속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특별응답이에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평상시는 일반 타임이고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어려움 왔을 때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벌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시험, 문제, 낙심, 낙담, 염려 이런 거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문제가 온 그때는 특별한 응답을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 문제 왔다면 이것은 이 문제 가지고 특별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올해 특별한 문제 속에 지금 마주쳤다. 특별한 문제를 내가 만났었다. 특별한 문제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 비상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별한 응답의 원인인데 대부분 성도가 이걸 기도로 연결을 못 시켜요. 너무 당황하니까. 문제 왔을 때 너무 당황하고 낙심하니까 너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려요. 흔들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던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자. 왜 하셨습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이름이 뭡니까? 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에게 특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상사역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뭐 하러 들어가면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그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인내가 전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열매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제자 훈련의 터미널 코스예요. 진짜 전도 제자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기쁨, 기도, 감사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니,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나왔잖아요. 저거는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고 바다에 빠져 죽느니 애굽 군대에 항복하고 우리를 빠져나오게 했던 애굽에 반역하게 만들었던 저 모세를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용서라도 받고 노예생활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인본주의 수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입니다.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왜? 알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발랐어요.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갑니다. 한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다시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절대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당연한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불 속에 새 청년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3장 8절, 3장 8절에서 24, 27절. 새 청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내 저기 만들어놓은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살려준다.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라면 나는 들어가겠다. 우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냐? 불 속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임금이여, 임금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 속에 당신들이 우리를 집어넣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전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죠. 특별 응답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주의 천사를, 주의 천군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천군대를 보냈어요. 하늘 군대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아수르 군사 꺾는데 하늘 군대를 보냈다니까요. 불말 불병거. 왜 보냈습니까? 거기에 알류티시 있기 때문에. 도단성의 알류티시 렘넌트가 전도 제자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던지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상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원수들이 법을 통과시킨 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공무원 짬밥이 몇 년인데요. 안다니까요? 다니엘이 열몇 살 때 공무원으로 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지금 다니엘 나이가, 다니엘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 80살 가까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잔뼈가 굵은데.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에게 임금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눈 감아야만 기도입니까? 눈 뜨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응답입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지하실 싹 문 닫아놓고 주여 아무도 모르게 이래 할 수 있거든요. 다니엘이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일부러 여호와 앞에 일부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왜 그래요? 알거든요.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문제를 준 건데 내가 여기서 문 닫아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시험에서 안 걸려가지고 그 한 달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아, 저 믿음 포기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이미 진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오늘 문제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을 렘넌트한테 우리가 전달하면 안 되겠죠. 당당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면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요원들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요 부분을 잘 몰라요. 요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잘 몰라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굉장한 영적인 역사가 있고 찬양할 때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너무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단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월 다섯째 주 찬양 예배하자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 번 했잖아요. 근데 건의할 때 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수단이 아니고 찬양 자체가 힘이 있고 찬양 자체가 능력이 찬양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을 성도들이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 속으로 완전 푹 담겨버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마음 가지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구경하시더라고요. 찬양 예배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관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의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속으로 완전 들어가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문제 왔을 때 또 평상시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문제 왔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문제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위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됐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구절을 써놨을 텐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뭡니까? 근성입니다. 무슨 근성이에요? 복음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능력 없을지라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배경 아무것도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내게 문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응답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발견됐으면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별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 열심히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왜 우리가 헌당해야 됩니까? 이유를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빨리 우리가 헌당 끝내버려야 진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잖아요.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헌당하기 전에도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씩 응답받고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 이거 있잖아요. 제3세계 렘넌트 어린 친구들 이렇게 인재 찾아내는 거.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저 불신자들 유니세프에 후원합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연결된 난민, 렘넌트 뭐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우간다였는데 작년 렘넌트 대회 때 응답받은 제일 큰 응답이었어요. 우간다로 놓고 시작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기분조이 사무국에서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우간다 쪽은 후원이 충분히 모집이 됐는데 조지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러시아 밑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난민 렘넌트들이 있는데 여기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여기로 돌려도 되겠냐. 아, 마음껏 하시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부담 가지지 말고 뭐 편지 쓸 필요도 없고 나는 혼자서 계속 그것만 하겠다고. 지금도 그런 거 사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더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나라 살려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 이웃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헌당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안다면, 제목을 정말로 발견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한과 하나님의 한이 통하도록 간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속,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 9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믿음 회복하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응답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생각 바꾸고 기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뭐죠? 가장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말 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말이 좀 막 툭툭 나가는데 뭐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제가 특히 성격이 또 막 이렇게 그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러니까 말 한마디 딱 내뱉었는데 이게 상처가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엿먹이려고 전문성 있게 메시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달했구나 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까? 그죠? 아, 왜 또 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또 뭘 하라고 막 지을 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다. 지극히 선한 것을 아주 분별을 잘한 거예요. 감옥에 간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죄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막 속 답답해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 안 해. 저 여자 이상한 여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증거들 이래가지고 아유 답답해. 지금 제가 답답한 연기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증거 막 갖다 대고 막 지문 감식해 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할 수도. 그래가지고 송사해가지고 저는 죄 없습니다 밝혀내가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자기가 죄가 없다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 집에서 좋은 총무 되겠죠. 가정 총무, 좋은 노예 대접받는, 집에서 대우 잘 받고 한 번씩 자가용 마차 끌고 다닐 수 있는 노예.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요셉이 발견했잖아요. 뭘?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 여자한테 걸었다가 이 여자한테 내가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걸 밝히면 이 가정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볼 것이다. 요거 가지고 응답이 달라져 버렸죠. 여러분, 인생의 퀄리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열받을 쪽으로 전문성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짜증나는 쪽으로 생각을 발전시키지 마시고, 응답받는 방향을 계속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선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증인, 오직 땅끝, 요거 방향으로 내 생각 정리하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 방향으로 생각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면 생각 속에서 내게 오직 복음 안 되도록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것들을 빼내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뭐 있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신비주의. 내 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잡혀있다니까요. 율법주의, 잡혀있습니다. 경건주의, 잡혀있습니다. 인본주의, 잡혀있습니다. 박해, 종교관념, 이거 박혀있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없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붙잡고 떠받들고 있으면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에 지금 많은 것들이 경건주의로 잡혀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으셔야 되는가? 저는 속상합니다. 굉장히 덥거든요. 너무 더워요. 근데 그거 딱 평시도 못 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입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가운 안 입습니다. 잘. 가운 그 막 이렇게 성례식 할 때 이제 세례, 성찬 이런 거 할 때 입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안 입습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더 그렇습니다. 왜? 형식으로 가니까.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가운 여러분 왜 입죠? 왜 가운을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를 알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니까. 신령해 보이니까. 그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복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뭐, 저희 뭐, 유교 사상도 아니고, 희한한 성리학 사상 붙잡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그게 딱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복음도 아니고, 군대에 군기 잡는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서열의식 이런 것들. 싹 빼내야 돼요. 가운 왜 입냐?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버리니까 메시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입습니다. 그럼 메시지만 가운 입어야 돼요? 메시지 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따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대표 기도자 가운 입고 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가운 입어야 된다면 기도자 가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 다 입어야 돼요. 돌아다니죠. 전교인, 그래서 천주교인들 저 머리에 베일 쓰고 여자들 베일 쓰고 오잖아요. 다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의미는 잃어가고 이걸 왜 입어야 돼 이러면서 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안 맞아요. 뒤에 우리 성경책 표 하나 있잖아요. 우리 뒤에 성경책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항상 뭐 이게 뭐 이렇게 다르게 접혀 있더라고요. 다르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펴놓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러면 강단 메시지 주일 낮 예배만 강단 메시지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강단입니다. 금요 심야도 강단이고 수요 예배도 강단이고 새벽기도 다 강단입니다. 한 시간에 그것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은 그 말씀이 안 펴져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돼 있는데 뭘로 가게 되냐면 그게 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무슨 중심과 관념으로 이걸 펼쳐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게 펼쳐져 있어야 응답이 오고 성취되고 안 펼쳐져 있으면 성취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속에 뿌리 깊게 경건이 형식으로 관념으로 딱 잡혀있는 종교식. 그게 천주교였습니다. 그거 빼내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운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급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제가 급진적이고 막 좀 뭐랄까 진보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사실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복음 아닌 게 들어있으면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싸움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이 제일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 얘기가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걸 놓두고 아니 왜 재정을 투명하게 처리를 안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에 공동의회 했잖아요. 낮에 공동의회 하는 거는 전부 공개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재정 당연히 투명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재산을 막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회 정의, 사회적인 관념, 정의관념, 무슨 그런 정치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 원네스 돼가지고 조금 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재정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면 그건 성령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는 청빈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유교관념입니다. 그건 빨리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뿌리 깊게 있을 거예요. 저는 다락방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복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근데 사실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 다락방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제일 중요한 개념을 바꿔줬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켜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작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이니까 하는 거죠. 중학교 3학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중3 때.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관심이 그거였거든요. 딱 기도 끝났는데 아버지가 설교하면서 얘기하기를 틀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닮는 게 왜 잘못됐냐? 알게 됐어요. 육신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종교관념이에요.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오늘 오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현장 보니까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한테 자비가 내 속에 전도자의 양심과 함께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천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닮으려고 애써요. 그 순간 안 닮아져요. 계속 벽에 부딪혀요. 자, 관념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삼사랑 가족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치유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되어진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함께 응답을 받으면 이때 뭐가 옵니까?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로마서 16장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의 때를 발견하게 하시며 기도의 절차를 발견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 결론 나고 방향 맞춰지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충분하며 모든 것 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